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well-being, 잘 살다가, well-aging, 잘 늙어가며, well-dying, 잘 죽는 것입니다.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 비유를 하면 이륙은 탄생이고 항로를 따라 비행하다가 난기류를 만날 때도 있지만 목적지에 이르면 착륙 준비를 하게 되는데 착륙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 착륙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음을 향해 이 생애의 마지막 착륙을 준비해 주는 과정, 즉 웰다잉을 도와주는 활동을 호스피스라고 합니다. 호스피스가 하는 일은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게 죽음을 준비시켜주는 일과 통증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몇 해 전부터 호스피스 봉사팀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해서 말기 환우들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말기 환우들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의 대부분은 더 베풀지 못한 일, 가슴에 담았던 마음을 더 표현하지 못했던 것,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9.11 테러 때 납치된 항공기가 무역센터를 부딪히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 거대한 건물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대피를 시작했지만 두 건물은 충돌 후 불과 1시간 30분 만에 붕괴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3,5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순간 희생을 당했습니다. 건물 안에 있으면서 극한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외부하고 연락을 취하려 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전하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들은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분들이 남긴 말들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은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와 같이 짧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배움 중에 하나는 삶은 불치병을 진단받는 순간에 끝나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에 남은 삶의 실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최대한으로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안개 낀 날 아침의 냄새를 맡아본 것은 언제였습니까? 파란 하늘을 가슴으로 느끼며 바라본 적은요. 진정 내 마음속에 있는 애틋한 사랑을 가족에게 말해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삶을 진정으로 만지고 맛보고 있는지요. 오늘도 시작된 평범한 하루 속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느끼고 계시는지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지만 대개 그 배움을 실천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웠던 일을 마무리할 시간이 부족하기에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섯 번에 걸쳐서 함께 생각했던 요나서 1장은 연속되는 사건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내려와 다시스라는 먼 항해의 길을 떠났고 폭풍의 바다에서 혼돈과 추궁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져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기까지 극적인 변화, 사건, 사고의 연속입니다. 그동안은 바쁘게 움직이며 동적인 삶을 살았기에 행동과 주변 환경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보는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이 캄캄합니다. 옴짝달싹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분간도 할 수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지능지수가 평소보다 4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건물에서도 불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다가 희생을 당하곤 합니다. 요나도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내몰린 생사의 분기점, 인생의 위기 속에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요나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와 생각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요나가 겪은 고난은 육체의 고난과 영혼의 고난을 함께 동시에 겪습니다. 그는 바다 깊은 곳 물속에서 땅이 그 빗장을 오래도록 막았고 삼켜진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육체적 고통도 엄청난데 요나는 영혼의 고통을 그 위에 더하여 겪습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 은혜를 저버렸다고 하는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그의 영혼은 피곤하기만 하였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 영적 고통은 더욱 견디기가 힘듭니다. 요나의 영적 고통을 7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베이트 아텝 알라이 나프시입니다. 이것은 영혼이 완전히 압도당하여 숨을 쉴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베이트 아텝의 원형인 아타프는 영혼이나 심령이 큰 절망감으로 초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듯한 모습에서 완전히 풀려버린 상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 말을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 107편에도 나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시편 143편에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 영적 고통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합니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꽉 막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으로 힘들 때, 까닭도 모른 채 모함을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을 때, 그 어느 것보다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맥이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 그나마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선한 동기와 크리스천으로서의 명예를 여지없이 짓밟히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음모 앞에 놓였을 때, 찾아오는 친구도 없이 병든 몸으로 쓸쓸하게 홀로 누워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입니다. 의식을 잃을 만큼 지독한 고통의 절정에 빠졌을 때 요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를 길러준 어머니였을까요? 어떤 이는 이런 순간에 어렸을 때 자라난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친구들을 떠오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순간적인 위로와 짧은 행복을 주지만 궁극적인 평안, 죽음의 근본 문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현대의학이나 첨단 과학기술도 속수무책이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입니다.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호스피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잘 압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고통받는 이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경험합니다. 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는 이 말의 원어는 자카르티인데요. 원형 자카르는 돌판에 글을 새기듯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상하고 찢기고 질식해버린 상황에 빠지고 말았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려고 생각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잠언 23장 7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소중한 시작이 됩니다. 어제 내가 무엇을 생각했느냐가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일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인생을 규정해 줍니다. 그러면 요나가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요나는 여호와의 하신 일을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처지는 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땅이 그 빗장으로 그를 오랫도록 막았으며 그리고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갈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가련한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14절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6절 후반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할 때 그는 거름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욥, 마실 물이 없는 구덩이 속에 던져졌던 요셉,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여기저기 쫓겨다니던 다윗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리셔서 신앙과 역사의 인물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도 버리시도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의 택하신 백성을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요나가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는 이 고백은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 안에 갇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이끄시며 나를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대부분은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생각한 것입니다. 2절은 시 121편 1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3절은 시편 42편 7절의 내용이고 5절은 다윗의 탄식의 시편 69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환난을 겪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통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내야 합니다. 요나는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배웠던 성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재산과 물질이 아니라 자녀들이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습관과 바른 가치를 지키게 해주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40일 금식 후에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나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온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역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면 도움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건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건 속에 자신이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들이 지나고 나면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4절 주님의 목전 주의 성전 6절에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9절에 주께 드리는 나의 서원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관계가 묘사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친 자기를 쫓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는 다시는 다시스를 바라보거나 자기의 욕망을 따르지 않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다시스가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장소로서 성전은 요나의 시대에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인생의 주변 밖으로 돌지 않고 영혼의 고향이며 안식처인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의 고백과 결단은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주님이 많은 샘을 예비해 주셨고 거기서 힘을 얻고 더 얻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는 의미는 우리가 속한 성전,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영적 공동체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의 기도 속에는 성전에 대한 추억과 예배 그리고 결단을 세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양화진 청년학교에서 봉사하시는 교수님한테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합정동, 또 상수동, 서교동 이 일대를 젊은 사람들은 홍대 앞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홍대 앞에서 사람들에게 홍대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막상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익대학교 교수님들은 우리 학교는 홍대 앞 뒤에 있다 그렇게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 거기군요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홍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홍대와 문화를 풍자한 이야기지요. 양화진 경례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우들도 혹시 이와 비슷한 것은 아닌지요. 전국 각지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양화진을 방문하면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양화진에 오시면서도 정작 양화진의 역사와 선교사 동영상을 보고 양화진 홀과 묘역을 정식으로 안내를 받아보지 못한 분이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해 보지 못한 교우님들은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2005년 7월 우리 교회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보존, 계승,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래 원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쪽에서는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여러 차례의 고발과 소송, 중상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28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소유권 등기 말소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2008년에 경성 구민 묘지의 대표인 피터 언더우드 씨와 사무총장 존 린튼이 제기했던 것인데요. 4년 3개월 만에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인 경성 구민 묘지 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써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후 4개월 뒤인 6월에 유니온 교회가 남겨두었던 비품을 반출해 감으로써 물리적인 매듭을 지었고 그해 10월 달에는 소송 비용까지 보내와서 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9월 말에는 에스더박 재단의 김현수 박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양화진에 안장된 한국 최초의 결핵 요양원과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셔우드홀 선교사 가족의 유일한 외손자 클리포드 킹 씨와 영남 지역에서 장로교 선교부를 이끌었던 웰본 선교사의 손녀딸 프리실라 웰본 선교사 부부가 양화진을 방문하시고 우리와 함께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기증을 했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후손들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어떻게 진정성을 가지고 선교사들의 신앙과 삶을 계승하려고 애쓰는지 가슴으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귀국한 다음에는 또 다른 유품을 추가로 기증해서 이번 가을에는 그때 기증된 유품들을 양화진 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강 개발과 2호선 전철 공사로 사라질 뻔했던 이 양화진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던 YMCA 전 총무였던 오리 전택부 선생님의 유물 그리고 유품 그리고 기록물 2,328점을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설립한 양화진 기록관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양화진을 공식 참배한 사람은 38,13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6년 9월부터 양화진 안내 봉사를 시작한 후 이번 주에 공식 안내를 받은 참배객 수가 50만 명을 돌파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 그동안 양화진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시간과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고난을 받은 결과입니다. 양화진은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신앙의 고향이자 영적인 출발점이 되어서 21세기 초 척박한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영적 유산의 기억의 터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요나서 2장의 이야기는 시적 표현과 내용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로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기적과 은혜, 찬송과 감사, 생명과 새로운 희망, 고백과 서원에 이어서 요나를 육지로 살려내시는 해피엔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기도 시편의 주인공은 지중해 바다도 아니고 요나를 삼킨 물고기도 아니고 이 기도문을 쓴 요나도 아닙니다. 주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던 선지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여 당신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요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주인공도 양화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양화진에 안장된 선교사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존경하지만 선교사님들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선교사를 부르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사용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죽음이 임박한 생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소중한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